예,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잠언서 지난 시간까지 마쳤고요. 이제 전도서 내용을 좀 개관으로 뭐 한 구절 한 구절 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전도서가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아, 전도서는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고 나중에라도 우리가 전도서를 혹시나 설교를 하게 되면 아, 그때에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관할 때마다 집에서 함께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전에 그 노래도 부르고 했는데 다시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고요. 창세기부터 들어가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도서 서두를 볼 텐데 전도서는 우리가 편의상 전체 구약을 이제 여러 분류로 나눴죠. 나눴는데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시가서로 보죠. 그래서 시적인 운율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제 시가서로 보는 거예요. 전체 구약이 몇 권이죠? 66권? 구약이? 39권. 어우, 구약이 그렇게 많아졌나 착각했어. 39권인데 그 39권을 좀 나누면 처음 오는 다섯 권의 책을 뭐라고 부르죠? 모세오경. 왜? 누가 썼죠? 모세가. 그리고 만 마지막 신명기 뒷부분은 좀 편집을 했지만 어쨌든 모세가 쓴 책으로 모세오경이 있고 그 뒤에 따라오는 몇 권의 책? 12권의 책을 역사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역사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겨나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리고 어떻게 망하게 되고 나뉘고 망하게 되고 다시 포로기에서 돌아오고 이런 모든 사건을 역사서에서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뒤에 오는 다섯 권의 책을 이제 시가서. 시가서에는 뭐뭐뭐 있죠?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예. 그래서 이 그 다음에 오는 나머지 책들은 뭐라고 부르면 돼요?
선지서.
선지서 중에서도 우리가 처음 다섯 권의 책을 보통 대선지서. 왜? 책들이 좀 더 두꺼워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 열두 권은 이제 소선서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이 시가서의 네 번째 책으로 아가서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시브리 성경에는 이제 성문서의 여섯 번째 책으로 아가서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그냥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서는 욥기 잠언과 더불어 이제 지혜에 관한 말씀이에요. 계속. 시편도 그랬고 사실 욥기도 그랬고 잠언도 그랬고 진짜 참지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참지혜로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 참지혜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데 뭐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이제 전도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전도서가 욥기나 잠언과 다른 특징이 있어요. 지혜를 알려줄 때 욥기는 주로 이 고난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 뭐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잠언서는 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그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 지혜와 교제 나누는 예수님과 교제 나누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전도서도 지혜로 인도하는 결론은 같아요. 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인도하는 방향이 조금 다른 각도가 있다는 거죠. 뭐가 있냐면 해 아래에 있는 이 타락한 세상의 헛된 삶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지혜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의 삶으로 해 위에 있는 헛되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며 참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 삶을 바라보고 그 삶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하나님 없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헛된 영광만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미련한 자의 삶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헛된 거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전도서의 결론도 다른 욥기나 잠언과 마찬가지로 이제 지혜가 무엇이냐.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 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것이 해 아래 헛된 삶에서 건져짐.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은 이제 보겠고요. 그 다음에 전도서의 그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코엘렛, 카할이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단어는 몇 개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카할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신약의 교회라는 뜻은 에클레시아. 그죠? 요런 거는 조금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은데, 카할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 카할이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교회라기보다 assembly라는 뜻이에요. 모임, gathering. 이제 그게 교회라는 의미죠. 그래서 모임, 회중, 혹은 교회라는 뜻을 가진 이제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 카할에서 나왔는데, 코엘렛 하면은 그런 모인, 교회에게 말씀하는 분. 설교자, 전도자라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70인역으로 오면, 70인역은 뭔지 아시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인데. 70인역으로는 에클레시아스테스, 영어, 우리 영어도 이클리시아스티스, 그거 같은 거죠. 에클레시아스티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에클레시아, 즉, 모임, 회중, 교회를 가리키는 어근에서 나와서, 회중에게 말하는 자, 설교자, 전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고요. 진짜 전도자는 누구세요? 설교자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감동을 주셔서 이 전도서를 쓰게 하신 거예요, 저자에게. 근데 전도서의 저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예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쓰게 하신 전도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 솔로몬. 근데 솔로몬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보통 솔로몬이라고 알 수 있는데, 이 솔로몬인 자신이 기록했다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이제 정황상 비춰볼 때 솔로몬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자가 자기 이름을 직접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를 소개할 때 1장 1절에 어떻게 소개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 다음에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 즉 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에서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 왕 몇 명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솔로몬밖에 없어요. 왜? 솔로몬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나라가 둘이 갈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전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은 솔로몬밖에 없기 때문에 솔로몬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 밖에 전도서 여러 곳에서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더 많이 자기는 지혜를 소유한 왕이다. 전도서 12장 9절에는 전도자가 이 글을 쓴 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죠. 뭘 많이 지었다고요? 잠언을. 우리가 잠언서 할 때 이걸 배웠죠.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누구보다 풍성한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잠언은 주로 솔로몬 왕에 의해서 썼다. 많은 잠언을 솔로몬이 기록했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으로 보게 되고 또한 전도서의 저자가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다 소유했던 다 맛보았던 자로서 이제 세상의 헛된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 그 세상 것들이 너무나 헛되다는 것.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다. 이것을 통해 볼 때에도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은 우리가 솔로몬 왕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적 솔로몬으로 전도서의 저자를 보고요. 나중에 이제 그 이 잠언서나 전도서는 이제 후기에 편집이 좀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왕이 당시 교회인 이스라엘의 전도자, 설교자가 되어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는 참 다윗의 아들, 참 하나님의 아들 왕 되신 예수님이 참 설교자가 되어 우리 교회를 위해 주시는 말씀을 미리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들 왕 솔로몬은 이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왕이거든요. 진짜 그 약속이 성취되는 아들 왕은 누구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참 전도자가 되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전도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좀 신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성경에는 그 하나님을 가르칠 때 야훼라고 여호와라고도 쓰여지는 곳이 있고 엘로힘이라고 쓰여지는 곳이 있어요. 엘로힘은 우리가 흔히 번역할 때 큰 갓이라고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전도서에는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단어가 더 많이 나타나요. 이런 거를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발견할 때 전도서가 보여주는 그 내용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의 헛된 삶이 첫 창조에서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온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해 아래 헛된 삶에서 새로운 창조를 통해 해 아래 속하지 않은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구원의 은혜, 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쓰여진 것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속한 복된 삶,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알려주느냐, 하나님 경외하는 삶으로 알려주는 거죠. 자, 전도서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보게 되는 것이 어떤 단어예요? 헛되다라는 단어예요. 헛되다. 이제 영어라면 vanity, vanity, everything is vanity. 아니면 meaningless,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이렇게 되는 거죠. 전도서에 무려 37번이나 이 단어가 계속 쓰여져요. 끝날 때까지. 그런데 이 단어의 원어는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헤벨.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이름도 있어요. 누구 이름이 이 단어였냐면 가인과 아벨. 아벨의 단어가 이 단어였어요. 그렇죠? 원래는 수증기, 안개, 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 공통적인 특징은 뭐예요? 이따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허무하다, 공허하다, 더덥다, 헛되다, 무의미하다, 목적이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벨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아담과 이브가 이제 가인을 낳고 난 후에 가인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일 거라고 믿고 정말 기쁘게 가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가인을 보니까 아니었어요.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아벨의 이름을 지을 때 참 허무하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짓는 걸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되는데 어쨌든 아벨의 이름이 뜻하는 바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전도서의 가장 큰 주제, 전체 전도서에서 알려주는 주된 내용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그렇죠? 1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 몇 번 나온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이나 헛됨을 강조하시는데 이 하나님 없이 타락한 이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는 자체가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목적으로 두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지혜의 첫 번째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지혜는 이 세상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는 거냐? 하나님, 예수님, 또 천국에 속한 삶, 구원받는 삶 으로 가는 삶이 이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전도자가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가 아담의 죄로 인해 그리고 타락의 결과로 비참한 현실 아래서 탄식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언약 저주로 인해 인간이 죄와 이 생의 비참함과 죽음과 심판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의 소망도 없고 세상 영광만 구하며 죽음과 심판으로 향해 가고 있는 죄인들의 인생이 바로 전도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헛되고 헛된 삶이라는 거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떠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라면 그 삶 자체가 헛된 삶이라는 거죠. 목적이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냥 잠시 자기 정욕 채우다가 멸망으로 가는 삶. 그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는 이 땅의 그 일반 은혜, 일반 저주라고도 봐도 되고 가운데 놓인 온 만물의 비참한 상태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의 이 생의 비참함 그리고 그 이후에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죽음과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현실을 바라보며 인생의 헛됨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죽어야 하고 심판으로 가야 하는 죄인들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을 목적으로 하여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그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회복됨이 없이는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알려주는 게 전도서의 내용인데, 근데 이걸 조금 잘 올바른 각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서를 읽다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혜조차도 다 헛됨으로 감사하지 말라는 소리일까요? 그 소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러면 세상에서는 일하지도 말고 부유하게 되지도 말고 그냥 다 가난하게 살자. 이 소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혜조차도 다 감사히 여겨야 하지만, 그래서 자식이 태어나면 기뻐해야 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해야 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또 함께 슬퍼해야 되고, 다 그런 것이 인생에 있어야 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없고 천국 소망이 없는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헛된 삶일 뿐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정말 세상에 빼앗길 수 없는 참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반 은혜조차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무시하고 그냥 뭐 세상 떠나 살자 이 소리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조금 우리가 다르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기독교가 너무 그 세상 탈피 종교가 돼버려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부유한 게 잘못된 거예요? 가난한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천국 소망이 있어야 되고, 제가 그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는 꼭 가난했을 때만이 아니에요. 그죠? 솔로몬이 가난해서 나중에 막 배교하는 것이 보이고 타락하는 것이 보일까요?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구원을 한 후에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물이 없고 떡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버리고 막 하나님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고 했죠. 그런데 꼭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때 바벨론 땅에 끌려갔죠. 바벨론은 이민 이 뭐야 우대 정책을 쓰던 족속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너무 풍요롭게 잘 살았어요. 풍요롭게 잘 살다 보니까 또 하나님 기업 언약 기업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잃어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하나님 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많았다는 거죠. 꼭 가난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예배하는 삶,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느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은혜에 매여 살아가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8장 19절에서 우리 22절 거기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자, 이 구절이 전도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그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 허무라는 단어가 70인 역을 통해 보면 전도서에서 말하는 vanity, 헛됨이라는 단어예요. 그죠?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함께 타락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자기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삶, 다 허무한데 굴복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 삶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결국은 허무한데 굴복하다가 멸망으로 가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받는 거. 한 성도들의 영광이 회복되는 때,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의 비참한 현실에서 건져지는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피조물이 그때까지는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모든 피조물도 함께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조물과 모든 죄인들이 결국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라지 않지만 죄인들은 결국은 피조물까지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함께 이르는 것이라는 거죠. 구원, 구원의 완성.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때, 그때 이 모든 피조물도 새롭게 될까요? 안 될까요? 새롭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옛 세상을 대신할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이 임하는 날에 온 세상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운 구원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허무한데 굴복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 세상. 그런데 이제 우리는 허무한데 굴복한 데서 건져졌어요, 이미. 그리고 완전히 건져질 날을 향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들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며 그날이 올 것을 이제 기다리게 되는 거죠. 구원은 바로 이 헛됨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고요. 예수님이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맺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헛될까요? 안 될 때일까요? 헛되지 않아요. 삶의 목적과 의미가 완전하게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뭐 여전히 이 땅의 그 헛된 삶의 모습이 남아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천국 영광에 들어갈 때에 완전히 헛됨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날을 더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전히 성도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통해서 천국을 가야 하고 병이라는 것이 찾아오고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인생에서 문제들, 아픔들, 고통들이 찾아오는 거죠. 남아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 영원한 아들의 영광에 우리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까지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헛되다라는 말 다음으로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는 해 아래. 예. 그래서 해 아래는 뭐가 없다고요? 해 것이 없어요. 예. 다 죄도 똑같은 거고요. 인간의 모습도 다 반복되고요. 거짓 가르침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 세상 아래는 새 것이 없고 새로워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다 보세요. 새로워지는 거 있어요? 이게 한번 뭐 자동차 처음 살 때만 좋지 가면 이제 중고되는 거예요. 사람도 태어날 때 벌써 새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죠. 모든 만물이 다 그래요. 새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의 새 생명. 이건 날이 갈수록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새로워져 갖고 있대요. 이거는 해 아래 있는 예 들어오세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 해 아래는 새 곳이 없는데 우리가 가진 새 생명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져 가고 있대요. 이건 어디에 속한 질서예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해 아래 질서가 아닙니다. 그 질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현실이 있다는 거죠. 헛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헛되지 않은 천국, 해 위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삶에서 새로워지도록. 천국 가면은 거꾸로 해요. 우리 날이 갈수록 늙어지는 게 아니라 날이 갈수록 새로워진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날이 갈수록 새로워진대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과 제 삶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말은 헛됨에서 건져졌다는 뜻이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이제 말씀 따라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 아들들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도서에 무려 29번이나 나오는데 29번이나 헛됨 아래에 있는 영역의 범위가 어디인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을 때 해 아래란 어디를 가리키는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첫 창조 아래에 있는 온 우주 만물. 왜? 다 함께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자세하게는 타락으로 인해 저주 아래에 있는 이 죄악 세상, 그리고 더욱 자세하게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멸망으로 가야 하는, 심판으로 가야 하는 죄인들의 삶. 가장 헛된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이 헛되다라고 깨달을까요? 못깨달을까요? 못 깨달아요. 깨달으면 누구에게로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그런데 그 헛됨을 세상에서 헛된 것을 세상으로 채워보려고 하니까 더 헛될까요? 안 헛될까요? 더 헛돼요. 해결이 없어요. 수증기와 같은 거, 안개와 아침 안개와 같은 것들 잡고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또 여러분이 있는 첫 형편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뭐 교회에 나와서 뭐 교회 일을 해야만 주의 일을 하고 헛되지 않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주어진 모든 선한 청지기 같은 직장과 일들이 다 주의 일을 하시는 거고 다 열심히 살아가셔야 해요. 그게 다 헛되지 않은 삶이에요. 그런데 누구 안에 있을 때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 그런 거예요.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돼요. 안 그러면 그 세상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할 수 있고요. 그 헛됨의 절정은 결국은 죽음이고 심판이에요. 누구도 이걸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자기 왕국이 영원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 죽어야 되고 심판으로 가야 할 죄인들인데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거해야 되는데 그 삶이 죄인들의 헛된 삶이라는 거죠. 이 해 아래 있는 모든 헛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해 아래의 삶에서 건져져야 하는데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죄인들에게 있는 해 아래의 헛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소망 없는 삶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옮겨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실 때에 우리가 이 삶에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도서도 우리를 누구로 인도하는 걸까요? 참 지혜가 헛된 삶을 깨닫게 하고 결국은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관점이 조금 다르지만 결론은 또 예수님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잊지 마시고 기쁘게 여러분 지금 이 예배 드리고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족 교제 나누시고 천국에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 중심으로 또 기쁘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나가서 일하시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어려운 일 만나도 또 이렇게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도 기쁘게 예수님의 용서하심으로 아이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 예? 어쨌든 예 그렇게 지내시다가 다음 주일에 또 예배 때 뵙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주중에 또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던 우리의 죄악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다시는 죄와 세상과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가지 않는 하늘나라에 속한 헛되지 않은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욱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어려움과 모든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국에 속한 하나님 아들들의 삶으로 헛되지 않은 하나님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는 삶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